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영화의 제목입니다. 로이스 던컨의 원작 소설을 가지고 1997년 짐 길레스피 감독이 만든 헐리우드 공포 영화입니다. 어느 날 밤 술을 먹고 행인을 친 고등학교 학생들이 바다에 시체를 유기하고 진실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적힌 편지가 익명의 편지가 그들에게 배달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 둘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공포 영화입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제목이 워낙 강렬해서인지 이 제목을 한 번도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신문에서 똑같은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 이 제목의 기사를 보니 그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샅샅이 알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다양한 현대 문화의 기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은 우리가 어디로 전화했는지 언제 전화했는지 모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에는 GPS 장치가 있어서 위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전화를 했는지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그 차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이동했는지 분명하게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내가 들어가 보았던 인터넷 사이트들이 컴퓨터 한쪽에는 차곡차곡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의 컴퓨터에는 우리가 언제 어느 병원에 들렀는지 그리고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치료했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처방받아서 어떤 약국에서 구입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은 각 항공사의 마일리지 관련 자료 속에서 자신이 언제 어디로 여행을 했는지 그 모든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크레딧카드로 계산을 하면 그것도 정보가 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샀는지 정확하게 그 기록이 남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부산을 왔다 갔다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부산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로 서울로 올라오는데 부산에서 렌트했던 차에 기름을 넣고는 반납을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왔습니다. 공항에 와서 공항에 세워두었던 제 차를 몰고 나가려는데 기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방에 가서 기름을 넣었습니다. 같은 크레딧카드로 계산을 했죠. 그런데 조금 후에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 전에 부산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조금 있다가 서울에서 기름을 넣은 흔적을 보고는 혹시 잘못된 사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확인 전화였습니다. 요즘은 그런 전화가 이제는 문자로 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런 전화가 종종 걸려오곤 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섬뜩한 느낌을 갖곤 했습니다. 종종 거리를 산책하다 보면 여기저기 감시 카메라들이 전신주나 벽에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으슥한 골목에도 그러한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수상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경찰서에서 계속 추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또 무엇을 하였는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인데 그것들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의 설교도 제 앞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몇 개의 카메라들은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어떤 태도로 설교를 경청하고 계시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시를 당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죠? 않습니까? 이런 감시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런 감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강한 충동을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감시 카메라로부터의 어떤 벗어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그런 그런 감정 속에서 한번 벗어나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시 카메라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프로젝트를 세우고 감시 카메라 벗어나기 그런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핸드폰을 꺼서 집에 두고 그리고 거리로 나와서 무작정 버스를 탔습니다. 타자마자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교통카드로 그만 제 흔적이 드러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버스를 타는 순간 운전석 옆에 있는 카메라에 이미 자신이 노출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도는 아주 그냥 싱겁게 무참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무조건 걸어서 움직이되 카메라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한번 움직여보기로 했습니다. 절대로 지하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하에는 항상 카메라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생각보다 카메라가 없는 곳으로 다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마음껏 시간을 보내고 자유의 몸을 느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아마도 내가 산에 올라갔다 온 것은 아무도 모를 거다. 나만 알 거다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데 제 아내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산에 갔다 왔어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놀란 얼굴로 어떻게 알았는가 물었더니 제 아내가 말을 합니다. 신발에 온통 흙이 묻어 있어서 산에 갔다 왔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현관으로 가서 흙이 묻어 있는 저의 신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흙덩어리들을 닦았습니다. 도저히 제가 산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없을 만큼 깨끗이 빡빡 닦았습니다. 가지런히 저의 신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굽이 많이 닳아져 있는 저의 구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신발이야말로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갔는지 모두 다 알고 있겠구나. 내 인생의 모든 신발들을 모두 모아둘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신발들이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꼼짝없이 내가 다닌 곳, 내가 다닌 모든 발자취를 들키고 말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고 있으신 그 신발을 신고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혹시 방탕의 길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속이는 현장에 그 신발을 신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잘못된 길로 그 신을 신고 들어가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진흙탕은 아니었습니까? 거들먹거리는 장소에서 그 신을 신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발이 여러분이 다녀온 길, 그 발자취를 증언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이러한 질문과 함께 저의 신발 앞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지 않아야 할 곳에 놓여 있었던 그 신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둠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에 벗어놓았던 그 신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탐욕의 길에 신고 다녔던 그 신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내가 거기에 있었는지, 왜 그곳에 갔었는지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저에게 조용하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의 마음속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그 신을 좀 벗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길, 세상에서 세상의 길에서 헤매고 다녔던 바로 그 신발을 벗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제 마음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는 음성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80살이 되었을 때 듣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왕자로 있었죠. 아마도 황궁을 걸어 다녔을 것입니다. 멋진 자리에 그의 신발들이 옮겨졌을 것입니다. 여러 곳을 다녔겠죠. 휴양지도 다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디에 다녔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걸어갔던 40년의 기간은 화려함의 기간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의미가 없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을 참지 못해서 그만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는 그때도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살인의 현장에 그는 신발을 신고 있었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 살인의 현장은 그 신발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또 다른 사람들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때도 그는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여인들을 괴롭히는 목동들을 쫓아낼 때도 그는 신발을 신고 있었고, 그리고 이드로를 만나고 자신의 아내 십브라를 만났을 때도 그는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낳을 때도 그는 신발을 신고 있었고,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다닐 때에도 그는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발걸음, 그 발걸음은 정처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발걸음이 화려함의 발걸음이었다면 미디안 광야에서의 발걸음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양떼를 몰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며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호렙산에 갔다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신기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호기심이 생겨서 다가가고 있을 때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떤 학자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존경의 표시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유대 풍습에는 신을 한짝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면서 맹세하는 관습이 있으므로 단순하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맹세가 이루어지는 표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저에게는 그 이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녔던 모든 곳, 그가 헤맸던 모든 장소, 살인의 장소, 그가 그의 신을 신고 다녔던 그 모든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돌아다녔던 곳, 도피의 길, 헤매고 다녔던 체념의 광야, 살인의 장소, 그 모든 장소를 주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그 길을 다 알고 있는 그 신발을 이제 벗어버리자. 과거를 버리자는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잘못된 모든 기록들이 담긴 그 신발을 벗어버리라는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그 명령 속에는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가도록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후에 간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가족을 돌보는 안주의 길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양떼를 돌보며 인생을 겨우 연명하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맴돌던 정처 없는 길가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의미상으로 새로운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는 새로운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기적을 볼 때 그는 새로운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는 기적을 경험할 때에도 그는 새로운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기 전에 모세에게 첫 번째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신을 벗으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발을 벗은 후에야 그는 새로운 소명을 받아들고 새로운 곳, 전혀 가보지 못했던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인도된 새 길에는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일까, 그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청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신발을 벗어들 때입니다. 먼저 신을 벗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과거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엑소더스라는 말이 있죠. 출애굽기라고 우리는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뜻은 엑스호도스의 합성어입니다. 엑스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고 호도스라는 말은 길입니다. 길 밖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의 길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다시 들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잘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숨겨진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서야 발을 대하에 담그고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을 벗어라. 안 먹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신을 벗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사역이 끝나감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는 제자들이 그 뒤를 이어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유언을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을 벗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어부의 흔적이 남아있던 그 신발, 세리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신발, 남의 등을 쳐먹던 그 자리에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을 벗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역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새로운 신발을 신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발을 씻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세종 목요일을 그래서 새로운 주님의 명령을 받은 날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날로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신을 벗기우신 후에 주셨던 새로운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자신이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벗은 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자신이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벗은 후에 우리 주님의 소명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결론을 위해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요즘 출애굽기를 새벽마다 읽으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을 벗어야 하는 또 다른 곳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물두멍에 자신의 손을 씻고 그리고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을 벗은 채 맨발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의 뜰은 그냥 땅입니다. 어떤 다른 포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카페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머무는 그냥 그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맨발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어떤 감각기관으로 하나님을 느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눈으로 성막에 그려진 그룹들, 천사의 모습들을 보았겠죠. 진설병,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법궤와 속죄소를 보았겠죠. 손으로 등잔대에 기름을 채우면서 떡상에 떡을 주일마다 바꾸어 놓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게 느꼈을 또 다른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맨발입니다. 그들은 맨발로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밟고 있는 바로 그 땅이,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바로 그 땅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하곤 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소망교회에서 일할 장로님 세 분을 세우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안수 받으시는 세 분만을 위한 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세 사람 개인이 주님으로부터 소망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자리가 아니라,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소망교회를 섬기도록 함께 부름을 받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걸어왔던 부족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그 신을 벗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속적으로 살아왔던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서 그 신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을 벗고 새로운 소명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새로운 길로 들어선 사람들,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에 매진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역사가 바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그랬고, 깔뱅이 그랬고, 웨슬리가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소명을 받으며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의 길에서 돌아가는 길, 내리막의 길을 서성이고 헤매느라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엑소더스하여 주님께서 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새 신을 신고 거닐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신을 벗기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심으로 참 모범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